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일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순순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비롯해서 태양의 신, 마지막 생명의 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이 믿고 있던 그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신들을 먼저 완벽하게 제압해버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내 곧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도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 광야에서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인 그 십계명을 주실 그때에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아주 충격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들은 불렀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우상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대부분의 그 우상의 발밑에 금송아지들이 다 놓여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 위에 세워 올렸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다산이나 부요함, 풍요로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발 앞에 이 같은 풍요와 부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숭배하는 그 신이 나에게 어떤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부요함을 나에게 좀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만들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위에 올려놓고는 그 금송아지 위에 놓인 하나님을 그들은 숭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은 단지 어떤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저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아주 제한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여러분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가 원하는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와 너의 경험으로만 만들어낸 그런 신, 그런 우상을 너희는 결코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한낱 이 땅의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두어 사람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지금의 어떤 교회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에스겔 13장과 연결시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곧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에스겔을 그들은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미 그들의 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절 같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립한 상태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스겔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그들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이미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도 정확하게 그들을 관통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상이 아니죠. 무슨 우상입니까? 자기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이계명에서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답하랴.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게 무엇인들 물어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난 조금도 그들에게 대답해 줄 생각이 없다. 이들에게는 아주 조금의 신경도 에너지도 쓰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러면 4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나 여호와가 직접 그 우상에 걸맞게 그들을 응대해 주겠다. 그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또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더 유독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 중에 율법서인 레위기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레위기에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나머지 네 개의 제사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사에 드리는 범위도 달라지고요. 또 절차도 달라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이 드릴 때와 또 족장이 드릴 때, 일반 평민이 드릴 때 각각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또 제물도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책임져야 할, 대표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절차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진영,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도 레위기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드리는 속죄제와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속죄제의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독 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고 나 여호와가 직접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당시 시대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공식적인 어떠한 자리를 우리가 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이상씩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죄의 파급력,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 연결되어 있을수록,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시는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기대는 더 크실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다시 말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 우상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어떤 동사입니까? 떠나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 떠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여기 두 번만 반복된 것이 아니라 더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마음을 돌이켜에서 돌이키다, 또 얼굴을 돌려에서 돌리다에 해당하는 단어도 바로 히브리어 단어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절에 이 슈브라는 동일한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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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가 돌이켰는데 그때도 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고 또 돌이켰는데도 또다시 넘어지면 그때에도 다시 내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가 대사장이면 또 그가 장로이면 더 강력하게 경고하실 겁니다. 바로 죄의 파급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 우상의 숭배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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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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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부디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을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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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평안히 지켜주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생각,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세문안 교회를 주님 손으로 든든히 붙드셔서 맡기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통해 더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 교육자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 든든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소리에 민감히 기울이며 겸손과 성실로 맡기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분열, 다툼과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쉬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주신 능력과 힘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영원한 것 하나님 원하시고 간절히 꿈꾸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